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두 부류가 있게 되죠. 최종적인 결과, 구원과 맞물려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작정, 뜻하면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성경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예정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예정하신 거냐? 그 차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개똥이가, 이 좋은 말로, 철수가 있다. 그 철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철수를 보고, 철수가 예뻐서, 철수가 착해서, 철수가 똑똑해서, 그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철수를 그냥 예정하신 거고, 철수가 예뻐서, 착해서, 똑똑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입장, 그러면 실제로 예정론이라고 말할 때는, 이 중에 어떤 견해를 가리키냐면, 철수의 착하고 예쁘고, 뭐 그런 거안 보고 그냥 선택하신 것, 그것만을 보통 대표적으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그 점이 또 두드러지니까. 근데 보니까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정론은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같은 예정이긴 하지만 예정론이 아니라고 분리되고 있는 일반적 견해들은 다 뭐냐면 그 예정,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를 누구에게 더 줘야 한다? 인간에게 결국 있다라고 보는 견해는 예정론이 아니라고 예정론, 장로의 예정론하고 구별되는 거죠. 장로의 예정론은 결국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럼 뭐냐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못 받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믿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장로의 예정론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좋은 것도 없고 도대체 좋은지 싫은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의 어려운 점은 뭘까요? 그럼 나는 뭐야? 라는 거죠. 나는 뭐냐? 그리고 내가 믿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좋은데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 인간의 역할이.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등등의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신학 공부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괜찮게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저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각자 열심히 읽고 있지만 생각의 일관성을 못 가지니까 하나의 체계를 못 가게 돼서 실제로는 뒤죽박죽이 나중에 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잠깐 열심히 뒤져보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준비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을 하셨다. 고라신하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25절을 내려가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기고 나타내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들을? 그와 위에 나가면 복음의 진리 부분을. 다시 말하면 주께서 행하신 권능과 능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에 나와 있는 그 주께서 권능을 행사하신 것에 대한 복음적 진리가 어디에는 숨겨지고 어디에는 나타났다. 근데 숨기고 나타냄이 누구가 결정하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어때요? 복음을 드러내고 감춰진 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암시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1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큰 나타나죠? 사실은 땅의 비유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땅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씨는 같이 다 뿌리는 거죠. 근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하고 난 다음에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열어주고 닫는 것에 있어서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개입을 하고 계세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저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걸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따오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선 책임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들어도 보도 봐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책임성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일 자체가 이사야서 가게 되겠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이사야서 6장을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우리와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 구절이죠. 근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를 말이 뭐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할 것이라. 그걸 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를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알아야 할 내용, 깨달아야 할 내용, 복음 그 자체가 아니고 그거를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왜 그래요? 이미 그들을 향한 주님의 닫혀진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전할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심판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 전체는 실제로 이사 선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선지자의 활동이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막는 이 자체가 바로 심판적 역사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그냥 인용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주권적 개입이 있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개입이 있으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6절에 15장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열어주고 닫으시는 일차적인 개입이 있고, 그걸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심에 택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고, 아, 내가 믿을 만하다, 아니다, 가치를 판단하고 온 것이 아니란 얘기는 아주 의미심장해요. 처음부터 올수 있는 자가 오도록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진리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히 나와 있는 게 결국 바울서신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9장 전체가 예정론에 대한 핵심 텍스트예요. 9장 전체를 잘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예정론의 바른 이해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해주게 되죠. 1절부터 보지 말고 쭉 시간이 없으니까 6절 보면 하나의 말씀이 폐하인 같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1절에 자신이 참큰 근심이 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자기 형제 골룩의 친척 때문이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자기 골룩 친척에 대한 구원적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애통함이 결국 어떻게 해결되냐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란 말에서 해결점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다 멸망케 하셨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 가지 교회 있으니 6절에 이스라엘 난자가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구별성이에요.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고 참 이스라엘과 육 이스라엘에 대한 구별,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별의 안목이 열어지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문제의 해결점을 보기 시작해요.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근거, 6절에는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그때 7절이 또 하나의 예가 되어지면서 그것은 바로 6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삭으로서 난자 말고 여럿이 있어요. 우선 이삭의 바로 앞에 난 자가 누구에 있어요? 이스마엘 있죠. 어머니는 서로 다르죠.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의 후손은 사라와의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어야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못내난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람 사이에 내 씨가 되어지는 말로 엮여졌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별적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아는 건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크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 만드시겠다. 창세기 12장에 주셨거든요.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뭐 이렇게 쭉 하시다가 나중에 이 민족을 창대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내 몸에서 난 씨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때를 못 기다리고 어떤 일을 벌렸냐면 하가를 들여서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 몸에 난 씨라고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사람이 계획을 세워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 몸에 난씨 중에서 또한 차례 거르시는 거예요. 또 한절 걸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사라와 사이에서 난 자녀책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12장의 큰 축복에 대한 후손자로서 뜨게 되거든요. 결정되는 이 이삭의 결정을 우린 뭐에 근거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약속에 근거한 약속에서 이삭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시고 분리해 나가신 선택적 입장이 등장해요. 처음에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롯과 땅을 서로 나누게 하시잖아요. 서로 번성하니까 물 갖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해서 요단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남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12장의 축복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롯을 배제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부터 내 몸의 날씨가 이스마엘 또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도 곁가지를 치워버려 치워보시고 한 선을 쭉 이어가시는 선택을 해나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다. 너 말고. 너다. 계속 선택해 가시는 그 부분을 지금 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 가면 더 큰 문제가 있네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부터 잉태했는데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요. 두 사람 쌍둥이 누구? 야곱과 에서죠. 근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이 있었다 그래. 누가 택함 받았죠? 야곱.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과 에서의 택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나?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삭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아니고 야곱은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선택은 선택이 과연 어떻게 되어진 선택인가? 선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바울의 해석이에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에게로 말미암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택하심의 근거가 택함 받은 자의 또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행위를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택함 받은 자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뜻을 품고 있길래 그런 선택을 하실까요? 어떤 뜻?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명백한 또 마지막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지 않느냐? 왜 한쪽만 치중해 사랑하시냐? 행위도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미움받을 짓을 했으면 미워하는 게 맞고 고임받을 짓을 했으면 고임받는 게 맞는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조금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 생각을 바울이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 다음 절에 바로 대답을 해놨어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이스라엘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기서 뽑아진 것이 이스라엘 아니었느냐? 그런 즉 16절 행위가 아닌 선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한 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뛴 자가 다른 박자 한 자가 다른 박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분명한 선택이 있죠? 분명한 선택이 있어요. 바로의 얘기를 들어봐요. 바로가 출애굽 때 선선히 안내해줬어요. 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17절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위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세요. 18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를 여기시고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오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그럼 당하는 수밖에 없네. 이러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협감. 그 위협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답은 그 다음 절이에요. 혹 네가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가려 허물하시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욥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여기에서 답변은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너는 피조물이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깊은 뜻에 따라 그가 원하신 대로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공의로운가 불의한가를 판단하라. 질문의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네가 말 그럼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그들 누가 대적하려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인간아, 인생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또한 그러실 수 있느니라. 그게 마지막 답이에요. 그 이상 답은 없어요. 이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아, 만족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없는 침묵속에 저는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아멘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토기지.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 마음대로 부시고 다시 만들 수 있고 이놈은 간장그릇, 이놈은 약그릇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토기장의 뜻과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할 때는 어쩐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뭔가 좀 불평스럽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가치보다 몇 억억 배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게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큰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과 이 마음의 감정, 그렇죠? 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반영시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인격적 핵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한 이유에는요 그 아름답게 지은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대적하는 자료로 활용하면서 우리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토기로 비준받다면 우리가 이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저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란 소리를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은사를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의 하시는 모든 행사가 옳도소이다. 주의 하는 모든 행사가 옳도소이다. 과연 주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나이다. 계시록에 찬송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찬송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지금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준 이런 삶의 틀이 있어요. 그 삶의 틀에 따져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사고의 범위를 제한해 나가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또 많이 더럽히는 건 뭐냐면 순수하지도 않고 죄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오염됐다는 사실. 우리의 인식조차도 사고조차도 죄로 인해서 오염돼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 관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나를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하나님과 나의 역학적 관계를 내 임의로 설정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형태로 나가는 게 첫째. 두 번째, 거기에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의 인식론, 나의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제한된, 죄 때문에 제한된 형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봐도 말씀에 주고 있는 성령의 참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한성. 이런 등등이 얽혀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정론적 문제에서 항상 왜라는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사도바울이 탁 주고 있는 것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뒤져 말하면 하나님 왜라고, 왜 저자는 사랑하시고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힘문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냐, 다시 말하면 그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란 거예요. 아, 어저께 수요일 저녁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본문은 욥기였어요. 그 욥이 회개한 이유는요, 설교했지만 잘하지 못했고 잘 알아듣지 못하셨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드리죠.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은 괜찮은데. 욥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질문은 얼마나 우리의 질문을 다 담고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서름을 다 담고 있는 것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살지만 억울하게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욥은 인간 안에서 가장 경건의 절대 수준을 보실 만한 수준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욥이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치 않다는 사실은 죄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죄의 성질로부터 상당히 극복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욥이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고 자기 생명이 빼앗기는 순간에조차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묻는 거는 죽으면 죽으려나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죽어야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욥이 30장에 걸쳐 계속 하나님께 모든 친구들의 응답 속에서 끝까지 묻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쓰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만큼 제가 투명하게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럴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간들 가운데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에 따라 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냥 에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으나 그 뜻을 보이신 대로 살라고 하신 거기 충실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 주세요. 그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교만하고 거슬려서 하나님께 악마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을 수 없다는 이해, 의인이 없다는, 인간이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묻는 질문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질문은요, 욥의 질문에 그냥 쑥 수렴되어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욥이 회개를 해요. 아무런 답도 못 듣고 오직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것만 살짝 보고 난 다음에 욥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무지한 자여, 자기가 어리석은 자여, 주 앞에 범죄한 자라고 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쉬는 질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자신의 질문의 성격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끝내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자신의 뜻을 넘어서는 절대자로서의 자신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비밀한 것이라 우리에게 낱낱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 하여 주께 왜라고 묻는 집요한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질문을 놓고 있지 않는 욥의 마음속에 이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생명이 위협받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질문을 안 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보면서 욥에게 물었어요. 네가 스스로 대답해봐라. 거기서 회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심각하고 아주 진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고려해야 될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뛰어난 어떤 인간 슈퍼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우주를 그냥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주의 그 무한성을 몇억 광년? 그렇게? 이 빛의 속도로 백만 년을 가볼 수 있어요. 그 상상의 나래로 이 상상은 무한성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한번 쫙 따라가 보세요. 빛 속도를 따라가 보세요. 저 우주 끝! 이렇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의 크기보다 커요. 이 미시세계 이 작은 분자 원자 세계를 들어가 보세요. 상상은 좁히고 좁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상상보다 훨씬 작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너무 작은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작은 그 분자 원자 단위에서는 무한한 공간이 그 안에 열려져 있어요.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날마다 그의 이름으로 모이고 늘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큰 형처럼 느껴져요. 그냥 슈퍼맨 정도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시 어떤 범위와 그걸 뛰어넘 절대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믿음의 수준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수준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으면 죽든 살든지 우리 찬송가에 죽든 살든지 그 있죠?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아세요? 그것도 읽었어요. 해설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가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캐톨릭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때인가봐요. 캐톨릭 지역에서 종교 개신교로 믿음을 가지신 이후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자기 식구들 마을에 다 식구들 놔두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고 또 쉬었다가 또 던져가시러신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을을 캐톨릭 교도가 습격해서 다 불태워서 집이 불타버리고 식구가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속에서 나온 시편이 그 가사래요.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형통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래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것과 그분 아마 욥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시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받으시고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추악한 기도, 삐뚤어진 기도, 욕심에 따라 하는 그 모든 그런 기도들도 그냥 참고 들어주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요 자꾸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들으신다니까요. 중간에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여러가지 결함들이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때까지 있는 거죠. 때로는 매를 실컷 맞지만 설교가 됐어. 갈 길이 먼데. 우선 더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과 30절에 가게 되면 아까 읽었던 부분들과 관계된 됐어. 그 설명 또할 필요 없죠. 넘어가고 예배소서 1장을 가보죠.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 310페이지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에 창세전이라고 나오죠?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근거는 그의 기쁘신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신의 기쁨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그 넘어가는 중간에 데살로전서가 있네요. 데살로전서 5장을 먼저 보세요. 데살로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이란 말은 선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데살로전서 후서 2장을 가게 되면 2장 13절 335페이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택하심으로 거룩해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디모데 후서 1장 가보면 디모데 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뜻 안에서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택함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오고 있는 다 이게 지금 구원의 핵심적인 요체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은혜를 주심이 그의 뜻의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영원전부터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엔 구원이 없다니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교리적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성경의 계시였어요. 그럼 책에 나와 있는 제1항과 2항의 예정론적 고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제가 그 해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3페이지 1항과 2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에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자, 1항을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단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종사가 아니시며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그 앞에 문장 뭐가 있어요? 앞에 두 줄 문장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의 성격은 지혜롭고 거룩해요. 그 계획이 지혜롭고 거룩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 속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지혜롭고 거룩해요. 그러나 그 지혜롭고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시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한번 작정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벌어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그런 걸 알겠지만, 그럼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떤 일도 있어요? 죄도 있잖아요. 죄, 악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 악한 일든 죄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더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있으므로 죄도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 죄를 직접 행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아닐 수 있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된 일인데, 그럼 죄를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까? 그 질문이 나오겠죠? 뭐가 답일까요? 나와 있잖아요. 읽으셨잖아요. 다 거기. 아니, 답을 다 주고 물어봐도. 답이 뭐예요? 그 다음 문제.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기 뭐가 나와요? 피조물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일 작정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거를 침해하셨다면, 피조물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누가 지신 게 돼? 하나님이 지신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으되 죄를 짓는 경우 죄를 짓는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어떻게? 계속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안 건들고 모든 일을 작정하실 수가 있지? 그 질문 같아요? 안 같아요? 질문 같죠?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질문이 성립된 걸 이해하셔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은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가 있으니까 뭐예요? A를 할까? B를 할까? 에, 오늘 목요일인데 성경부 갈까? 에이, 친구 만나 딴짓 할까? 아침에 갈등 안 하시고 오시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선택을 하셨거든요. 목요일 가야지. 이렇게 오시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가정적인 일이 가능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1번, 2번. 2번? 1번? 1번이요? 1번이 맞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필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문제냐면, 첫째,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왜 무능하세요? 자신이 뜻을 세웠을 때 자기 뜻을 행하실 수 없는 무능성이 있거나.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배웠어요. 신론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 전에 하나님의 전능성. 그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성품에 따라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음. 그게 바로 전능함이라죠. 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정의 필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인데,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옵션이 있잖아요.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A를 선택하도록 작정하셨다면 그 필연성이, 어머나, 큰일 뻔했어요. 그 필연성이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A로 필연성이 그냥 쭉 작용되어지면, 이 작용이 자유의지의 자유성을 제한해요?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질문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설명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일을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작정하신 바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작정되었다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죄는 죄를 범한 피조물이 범한 것 아니냐? 아니, 죄는 어떠냐 했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시다. 죄를 범하신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누가 했는데? 그 죄는 피조물이지, 범했지. 피조물이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되 죄에 관한 한 피조물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그럼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가 발생한다면 거꾸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과 서로 충돌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피조물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을 수도 하는 것인가. 따라서 이까지 문제의식이 생기면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유명무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뭐가 돼야 될까요? 죄의 조성자의 책임을 명키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피조물의 의지가 어떻게 여전히 자유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한 핵심 고리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깊은 비밀한 부분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없어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상자 밖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들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때문에 알아요. 다 읽었잖아요, 지금. 말씀에 그 계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명확한 하나의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뜻대로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는데 아, 왜 자꾸 끌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일은 열심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착한 일 하려고 그러면 며칠 밤 세우고 끙끙대다가 그러다가 쬐끔 이렇게 그것도 줄여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보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돈이 생기 전까지는 무진장 착한 일 하겠다. 돈만 생기면 언제 그랬나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짓는 애에 관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했지 라고요.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이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와 이 진리를 갖다 놓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게 하나로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행사에 그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롭고 기묘막직한 오묘한 주의 능력 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였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 자연적 필연성이 있다. 자연의 법칙, 기계적이죠? 여기서 놓으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거 던지면, 내리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의 뜻이 필연적이지만 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경험과 관찰 안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경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또한 뭐가 있어요? 필연적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우발성이라고 말하는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 자유의지의 선택성이 있어요. 이 빨간 것이 뒤에서 하나도 안 보죠? 보이세요? 자유의지. 하나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우발성이 있고 자연적 필연성이 있다. 이두 가지를 우리의 자연생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의 필연성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자연의 필연성을 통하여 일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 번째 원인, 자, 뭐라고 지금 말했죠? 두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원인 말고 두 번째 원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어 그의 뜻대로 필연적으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그 정리했어요. 여기는 바로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배에서 타다가 배가 난파를 당해서 표류했어요. 표류하다가 이분이 어떤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믿는 자는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섭리하셨다.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믿는 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게 되어진 걸 따져. 그래서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일을 내게 작정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작정하셨을까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 그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셨을까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상관을 맺고 있는 인격적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요, 자연의 돌덩어리가 아니란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그 배에 어마어마한 밀수품을 가득 싣고 돈 벌려고 한그 행위를 주께서 정죄하시고 야단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깨닫고 그 돌이킬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난파당했을 때 상황, 난파했는데 용케도 운 좋게도 뭐예요? 뗏목 하나 큰거 붙잡고 오는 동안 다행스럽게도 상어떼를 맞지 않나지 않고 어떻게 그러다 흘러다가 3일쯤, 6일쯤 지났는데 섬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물결의 흐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바람결 흐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섬에 도착하는데 식인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 모든 일에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정한 일을 주고 있어요. 그 작정의 일이 살아있는 나에게서는 항상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유의지 관계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필연성은 그렇지 않죠. 물은 흘러요. 바라에 불면 가고 이렇게 가고 하죠. 그래서 다른 이두 분을 갖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2차 원인과 1차 원인이 있다. 이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1차 원인자로서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이나 2차 원인을 그 2차 원인의 본래의 속성대로 사용하시어 1차 원인을 이루어 가신다. 뭐라고요? 2차 원인자의 뭐예요? 각각의 본래의 속성대로. 그게 뭐예요? 필연적으로 기계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대로 그걸 사용하시어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내 자유의지를 나는 완전한 내 자유의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고 계시다. 어떻게? 그게 신비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놈 죽어라 하고 때리고 있는데,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작정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 그러면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을 때,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 아니시고 피조물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는 죄의 책임을 1차 원으로 돌려요? 2차 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2차 원이 내가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1차 원으로 돌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악을 범치 않으시는 절대 계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차 원인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명백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 2차 원인에게 죄의 책임이 있냐, 없냐? 있다라는 게. 그럼 1차 원인에게 죄의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1차 원인은 하나님 거룩하시잖아. 그럼 없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없는 거네? 그러면 2차 원인자인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간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뜻에 관한 아주 두렵고도 놀라운 인간 인생의 한계가 딱 드러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같으진 않으세요. 우리와 같은 차원에 살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밥 먹을 시간인가? 아, 밥이란다. 커피. 이거 맞아 하고 갈까요? 근데 우리 12시에 끝나요? 그러면 어떡하죠? 시간이 가버렸는데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죠? 그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쉴래요? 그럼 전 강의할 테니까. 그 쉬신 거고 난 강의한 거고. 잠깐 아마 책이 온 것 같아요. 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만 받으시죠 뭐. 그동안만 쉬죠 뭐. 누구 와 계세요? 가면서. 그러면요, 책 없으신 분요, 잠깐 나가시면 요 편찬실 있어요. 편찬실 아마 어느 한 분이 책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끝나고 받으셔도 되고요. 예, 원하신 대로 하세요. 아, 기다려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골치 아프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 뛰어난 신학자가 되실 소질을 갖고 계시네요. 들어오세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설명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차원이 있고 우리로서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은 창조로서 가시는 그의 권능과 위엄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곧 뭐라는 게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로서의 무한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여기 지금 딱 붙어 써놨지만 사실 무한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격차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지키며 살도록 하시는 규범과 그 뜻을 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시는 우리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한 간섭을 해나가세요. 근데 이 감춰진 뜻이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무엇에 비추어 판단이 안 되냐면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마땅한 규범과 뜻에 비추어 어떤 일을 아무리 해석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이런 거 아닌가? 예컨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잣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신 뜻을 가지고 우리 전체 세계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개념을 쓰세요. 작용으로 쓰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나 하나 인생도 내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그 복잡한 변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신 복잡한 변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 내가 여기서 왜 만나, 하필이면. 그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능케 해주기 위해서 만드셨던 수많은 변수. 그것이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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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얽혀지면서 수십억의 사람, 60억의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특별한 역사. 그 모든 복잡한 변수.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 보시면서 한 사람 그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 우리에게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미 보여준 하나님의 규범과 그 뜻,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마음속에 심겨진 그의 율법, 양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겨진 양심과 그의 율례와 성경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율법에 기준하여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우리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 뜻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뭐가 발생해요? 죄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개념이 바로 어디서 와요?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 틀 안에서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 틀을 넘어가 버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홀로 뜻이시니까. 결국은 죄란 것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하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죄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의 성격을 판단해 주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거에 따라 우리가 죄된 관계를 판단해 가요. 우리가 뭘 살아갈 때? 자유의지로 행사해 나갈 때. 따라서 죄는 어느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조종자가 아니시며 2차 원인자에게 죄의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우리는 이렇게 영어도 공부하면서 아, 힘든 영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선택적 예정론이 등장했냐면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에 쓰고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는 죄의 본질에 갇혀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아래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역으로 알아요.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두가 다 죽지 않냐 그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도, 뭐냐면 죄 인식이 있기 전에도, 죄 인식은 뭐로부터 분명해졌으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우쳐 죽임이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기 전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 사망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삭시라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인식을 하건 못하건 죽는 인간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인류의 전적인 부패를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주께서 모든 인간이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없죠?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홍수 쓸어버린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행동하니 더 이상 소망이 없으므로 다시 내가 이런 심판 안 하겠다. 마지막 불심판만 영생 영벌에 심판이 있고 새 창조를 하실 때까지는 이 옛 질서 안에서는 다시 이런 벌 안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고쳐질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야? 인간 자체 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선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새로 부르시는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 강림의 두 사건이 있기 위하여 그 위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만드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신약이 올 때까지 그 긴 역사의 운행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걸 구원사라고 그래요. 구원사적 경륜을 베풀어 가신 거예요. 인간이 다 까매졌어요. 그럼 인간은 착한 일 할 수 없나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착한 일 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 우리가 못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착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완전히 까매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뜻에 비추어 의의를 행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가질 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의의를 이룰 자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요만큼 있어도. 그래서 이 깜깜한 거는 마귀는 사탄은 시꺼매 완전히. 우리는 백도화제 잉크 뿌려진 것 같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어항에 물이 있으면 시꺼먼 검정 물은 사탄이요. 하얀 물에 잉크 까마니까 떨어져서 물들여 전체가 물들인 거는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전체가 다 물들었지 물이 반만 들고 반쪽 문을 안 들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 전체가 다 부패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을 나눠줄 때 마귀와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는 다 까만 자들이 되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해요? 어떻게 구원해요? 다 이런데 다 죄인인데 다 죄 가운데 이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출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즉 출연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출연할 자 한 자도 없는 모든 인류를 다 어떻게 사탄과 함께 다 영원한 불못으로 계속 보세요.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과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해지시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받은 그 자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났다가 몹쓸 것 팍 부셔버리면 토기장의 도덕성이 최소인데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거죠. 아무리 아까워도 토기장이가 아니라고 부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토기장의 도덕성을 시비어서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기로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셨나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그 정함, 그걸 선택, 그걸 예정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 얼마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 거야.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볼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그런데 이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어서 우리 작정을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질서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가 살도록 하신 뭐가 있어요? 죄가 죄임을 규정해주는 뭐가 있죠? 율법과 또 양심이 있죠? 율법과 양심에 따라 죄를 규정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이런 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뭐하지 않도록,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죄값을 치를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줄 그가 원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 안에 주어진 공의의 율법과 양심에 따른 공의의 수준에 맞추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뜻대로 구원할 자 아무도 없는데 추려내시는 그의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 사랑이 불의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않아야 공의로워요? 그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죄 없다 하면 누가 난리가 나요? 여기서 지금 사탄이 난리를 펴요. 욥의 육기에서 하나님이 욥이 저처럼 경건한 죄 봤냐 그랬더니 시비 걸잖아요. 에이 하나님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 믿는 거지. 시비 걸잖아요. 걷어내라.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사탄을 영벌에 하시는 공의를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뭐예요? 그의 선택한 은혜 입은 자들을 구원하심의 방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게 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굴 찾아요 여기서? 누굴 찾아서 대신시켜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참 진리예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의 선하신 사랑 뜻대로 우리 가운데 택하사 일부를 선택하여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느니라. 1항은 바로 그 부분 제1항의 마지막 줄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우발성이란 말은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성질을 우발성이라고 그래요. 자 2항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게 뭐죠? 전지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성 그 중에서도 미래에 관한 것들이라면 선지란 말 쓰죠. 앞선자 선지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가 장차 있을 것을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정한 것은 아니다. 예지하셨기 때문에 미리 예지 또는 선지하셨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니다. 작정의 근거가 뭐에 안 있다? 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 의지 안에 있다.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정을 하실 때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미리 보시는 그의 예지 능력에 딸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에 따른 것이냐 어느 게 먼저냐 그거예요. 어느 게 먼저냐 그럴 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먼저여 예지는 뒤에 따라온다 그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다고? 예지 즉 미리 보시고 작정하셨다면 미리 뭘 보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의 뭘 보고 그 중에 골랐다 그거예요. 고르는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고름을 받은 사람들 보고 좋은 놈, 고른 놈, 상한 놈, 익은 놈 이렇게 보고 고르셨다 이렇게 얘기된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왜 날 사랑하지? 여러분 그 고백 안 나오세요? 이처럼 흉악한 놈을 저는 놈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다리 표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흉악한 나를 아 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 무슨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흉악한 나를 저는 겸손하니까 놈을 여러분은 나를 흉악한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근거가 있다 없다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달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원한 게 이긴 것 같지만 끝까지 퉁퉁퉁거리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고를 만한 이유가 내게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 때,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해요. 복잡해지면 시간도 없고.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고 고르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겸손히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구나. 나를 그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뽑아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뽑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글로 와요?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나를 뽑아줬구나. 이름 불러 나를 뽑으셨구나. 나를 뽑으셨구나. 그거죠.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8항인가 7항까지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자, 3항.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그의 영광 동그라미 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작정에 구원을 하시는가?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딱한 가지 목적으로 모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슨 뜻? 영광이란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아, 영광은 글로리. 영광은 뭐예요? 영광? 영광, 영광, 영광. 늘 얘기하는데 영광이 뭐예요? 기뻐하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인정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 예배, 인정, 찬송할 때그 예배, 인정, 찬송받는 그분이 그렇게 받으시는 상황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은혜를. 그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예배되고 찬송되는, 그거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구호사전에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직 믿는 사람만 아는 그 뜻이죠.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분명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도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도 예정되어 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산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 천사들도 예정되어 있다. 천사 예정은 사람 예정과 좀 달라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하거나 뺄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죠. 왜? 누가 작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작정에다가 마음을 바꾸시면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고 변덕 부리지 않으시면 그건 그대로죠. 바로 그게.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보장성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 가운데, 또 넘어가요. 또,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62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이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봤어요, 지금 우리.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강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 방법도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 타락했으나, 로마서 5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그리스도 말미암아가 바로 뭐예요? 방법이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는가?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따라 중생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적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소명, 우리가 뒤에 배울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요. 유효적 부르심은 무효적 부르심과 구별되게 해서 유효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다 같이 했지만, 설교를 다 같이 듣지만, 라디오 메시지를 다 같이 듣지만, 책을 다 같이 읽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중생께는 역사가 나타난 사람에게는 유효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럼 유효한 부르심이 바로 선택된 제한성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전해지는 복음이 누구에게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선택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아니라 제한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말씀에 반응해서 오셔서 유효적 부르심에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게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며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못한다 앞에 걸린 전체 말, 그 전체 구속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지까지가 전부 다 여러 단어가 못한다에 다 걸리는데 그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죠? 속죄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도 설명할, 뒤에서 설명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넘어가시고. 제한 속죄는 뭐에 대한 상대말일까요? 보편 속죄에 대한 상대말이에요. 보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을 제한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느냐의 뜻이에요. 제한 속죄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67페이지 7항과 8항.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다 지금 앞에 배운 말 다시 반복이죠.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거두시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2차 원인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1차 원인으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택하신 자의, 그의 선한 듯 택하신 자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구원한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공의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사를 친히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이 사랑에 전율하고 감격하는 또 다른 반면에 뭐가 있어요? 그 공의가 그 사랑을 이루시기는 선택에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시는 그 수치, 인간이 되시는 비하를 겪으시고 죽으심을 당한 이 일을 통해 공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을 벌하심에 공의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의 율례와 양심에 비춰준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들을 벌하실 것이라. 이 죄인들을 벌하심을, 죄인을 선택과 반대 개념으로 수시학처럼 무슨 말을 쓰냐면 유기란 말을 써요. 유기. 내버려 두심.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들이 잘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쭉 보이시고 그 죄를 근거로 죄에 대한 책임대로 그들을 벌하시게 되어져요. 그 벌이, 그 죄인에게 주시는 벌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의 작정을 아니하셨다면 인류 전체가 받을 벌이었어요. 우리도 다 같이 받을 벌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하여 벌을 면제케 하신 거예요. 그 자들을 주께서 추려서 새하늘과 새 땅 지으시고 그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게 이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안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가요? 죄인이 벌받는 대목이 오니까 두렵죠. 하나님 이들도 구원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들 만큼 두렵죠. 이들에게 전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세요? 복음의 전도 방법.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주인이 길가에 나가 봤더니 일하는 사람도 있었죠. 9시에 들어가 일해라. 근데 마지막 4시에도 한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삭을 주는데 매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삭을 줬단 말이에요.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제일 처음에서 8시간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1시간밖에 와서 작업복만 갈아입다 다시 벗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똑같이 삭스를 주느냐 하고 하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내가 계약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데 네가 어찌 나에게 힘을 하느냐. 내가 내 거 가지고 이게 아니지 않냐. 내 거 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기로 손이 네가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인재에 따라서 자신이 죽으시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일까지 겪으시면서 일부에게 선을 베푸시기로 손이 네 죄값대로 내가 말하지 않느냐.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죄값대로 너를 판단하고 너에게 계약대로 언약대로 너에게 벌을 주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뭐 때문에? 이자들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 메시지. 마지막 파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이 예정론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케 하는 것이고 이 예정론적 가르침을 오해하는 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무지가 많은데 그런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하면 예정론적 가르침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적이냐면 주여 제가 주 앞에 범죄한 자여 주의 선택 외에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말씀으로 깨닫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과 행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회개를 통해서 선택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 앞에 엎드려진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아주 쉬워요.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두고 봐야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며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모두 다 60평생 다 보는 데 70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찍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평생 주를 위해 봉사했을 텐데 어째 나 인간의 삶의 모든 걸 다 낭비케 하시고 이제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손해 보신다 이렇게 계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부르시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불러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도요. 전도를 들은 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회개와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도 신비로운 주의 은혜의 예정적 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해보지 못한 것들 주의 말씀에 힘입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점차 아름답고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권한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케 하시고 또 전도받은 자의 심령이 주의 역사로 복음 앞에 엎드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